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기쁩니다.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셨거나 친구의 초대로 오신 분이라면 특별히 더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는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는 말씀 듣고 또 적용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럼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을 번갈아 가질 생각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윗왕이 시편 3편 8절에서 기록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님께 속한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인생의 높은 곳에 서 있지만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수 없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그분의 임재로 이끄십니다. 마음 깊은 갈망을 그분께 나누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애통에 대해서 배우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을 때 찬양의 함성을 지를 준비로 오셨든 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를 마음으로 오셨든 간에요. 마음이 충만하고 온전하다고 느끼던 아니면 영혼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듯이 느끼시던 간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고 계시든 아니면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시던 간에 이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고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문 밖에 문제를 내려놓고 강한 얼굴과 미소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그 짐을 들어 올리고 이곳에 들어오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간구할 예정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만약 불현듯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이 그분을 알고 그분이 여러분을 아시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받도록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보이든 보이진 않든 우리의 필요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음과 생각을 잠잠히 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자, 서 계신 동안에 우리 자리를 정돈해 볼까요? 좀더 많은 분이 앉으실 수 있도록 좀더 모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께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세요. 애통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서구권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플러 신학교 나승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애통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예배적 응답이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끈다. 고난은 인간 삶에 당연히 포함된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항상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그분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드셨습니다. 애통은 공동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적 상태에서 우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애통을 일생 동안 표현해왔습니다. 눈부신 성공과 참담한 실패를 모두 알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거절과 후회, 반역이 얽힌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가장 슬픈 우리 가장 깊은 슬픔과 의문 그리고 상실을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초대받습니다. 예배 중간중간 화면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문구가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다윗은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자매가 3명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겠지만 형제자매가 얼마나 성가시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 형제도 이걸 보고 있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자녀들은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놓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욕망했습니다. 그는 속임수로 그녀를 제압한 뒤에 그 다음에 미워하면서 쫓아냈습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그녀를 거두게 됐고 암논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 후 다말은 압살롬과 함께 살며 처량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압살롬이 자녀를 두었을 때 그는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지어서 이름을 지어서 누이에게 저질러진 악을 기억에 새겼고 암논에 대한 증오는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다윗은 격분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며 암논에 대해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다말에게 정의를 세기 위해서 다말에게 뭔가 조치가 취해졌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비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암논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집안에는 배반의 속상임이 들려왔겠죠? 분명히 가족 간의 사랑은 사라졌고 아무런 행동이 취해지지 않은 것은 특히 아버지 다윗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당한 악행으로 인한 상처를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불의가 현재 속으로, 현재 우리 삶 속으로 기어들어와서 두려움이나 트라우마, 슬픔으로 우리를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고립시키고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고통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연습해 봅시다. 자, 화면에 나타난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함께 애통함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고통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진 악을 탄식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가정은 조용히 덮고 넘어 지나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증오는 속임수와 살인의 분노로 부풀어 올랐고 압살롬은 잔치를 꾸몄습니다. 암논과 그의 모든 형제들을 초대했지요. 그 자리에서 그는 암논을 죽이고 인근 나라로 도망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압살롬이 도망하여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살롬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의 가정은 회개하지 않은 죄와 고백되지 않은 분노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감정이 가짜볼 수 없이 끌어올라서 죽음과 버림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아들들을 향한 마음이 여전했고 압살롬이 끼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애통해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얼굴을 보려면 수년이 걸렸고 그의 가정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정의 붕괴는 애통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애통하는 시기간이 2년이나 3년 혹은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20년, 30년 혹은 50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관계를 돌아보게 되면 다양한 수준의 깨어짐이 보입니다. 갈등이 있고 고통과 상실 그리고 후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끊임없는 생각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슬픔은 깊은 상처를 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관계 붕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또는 하지 않았던 것을 했어야 했다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하고 후회할 수 있겠지요. 우리의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그분의 완전함으로 보시며 여러분이 비어있다고 느낄 때조차 여러분을 온전히 보십니다. 우리 함께 애통함을 드러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십니다. 예배를 시편 3편 8절로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고난 속에서 구원을 외쳤던 탄식의 기도입니다. 4절에서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듯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그의 가족을 위해 탄식하며 비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시간 내어 찬송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응답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앉아서 가사와 멜로디를 들으며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따라 부르시며 이 진리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의 고통 때문에 이 가사를 다 부를 수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통을 드러내라 하십니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가정이 고통과 갈등 속에 있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손길과 임재가 그 가운데로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에서 애통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통 속에 말씀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라 합니다. 이것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간구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애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높고 낮은 그 모든 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압살롬은 3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지냈습니다. 그후 다윗은 모사들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의 모사들이 그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불러들였음에도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스스로 왕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기를 이게 압살롬이 말한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겉보기에 화해한 듯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왕위를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차피 그는 다음 왕위의 계승자였지만 지난 5년간 아버지의 태도에 자신의 왕위가 위험하다고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는 잘생기고 머리카락이 길고 풍성하며 매력적인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말솜씨도 좋아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다윗의 가까운 모사들의 마음까지도 빼앗았습니다. 충분한 지지를 얻게 되자 그는 스스로 일어나 스스로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적용될 만한 시를 썼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다윗은 반격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왕국을 괄길갈길 찌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압살롬의 살해 위협을 피했습니다. 혼란이 다윗 뒤를 쫓았고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다윗은 여호와를 붙들었습니다. 피난길 동안 다른 지파 출신인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저주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선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분의 시선 밖에 있지 않으며 그분의 긍휼의 돌보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는 몇몇 사람들은 도시에 남아서 교만한 압살롬에게 은밀히 조언하며 다윗을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광야에서 격려했습니다. 압살롬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범죄지는 동안 다윗은 상황이 어떻게든 나아질지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애통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미 두 차례 언급한 시편 3편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라는 서두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사람에게 배신당했고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깨어집니다. 사업 파트너, 가족, 친구들.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결국 관계는 무너집니다. 함께 말을 해봅시다. 우리는 죄와 완고함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신의 고통을 탄식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쳤다고 해서 압살롬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사들의 충고에 따라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다윗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다윗이 다스릴 자격이 없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분열시켰고 곧 땅에는 죽음과 파괴가 가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찢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고향 땅에서 전쟁과 분쟁을 피해 이곳 캐나다로 피신해 오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가족이 전 세계 여러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완고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이기적 이익을 위해 죽음과 파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는 분쟁 속에 갇힌 이들을 위해 탄식합니다. 우리는 교전 속에서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 탄식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죄의 얼룩을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절망 속으로 들어오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원하십니다. 인류의 조화라는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평강 곧 번영과 충만으로 되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는 샬롬의 상실을 탄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타난 죄의 결과를 애통해야 합니다. 죄는 모든 곳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 교회 안 모든 곳에서요. 이제 또 한 곡의 찬양을 들으며 묵상하려 합니다. 각자 필요한 방식으로 반응하십시오. 묵상하거나 찬양하거나 듣거나 울거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부하들과 맞서기 위해서 울창한 숲으로 진격했습니다. 다윗은 직접 병사들과 함께 나가려 했지만 그의 지휘관들은 그를 말려 뒤에 남게 했습니다. 다윗은 남았지만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살려다는 부탁을 몰래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분명히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잘 싸웠고 전세는 그들에게 유리했습니다. 곧 압살롬은 도주했고 말을 타고 달아나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지휘관 중 하나인 요압이 다윗의 분명한 명령을 무시하고 살해했습니다. 그의 시신을 내려 숲속 구덩이에 돌로 덮은 뒤에 두 명의 전령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왕이 심히 마음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는 다윗에게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축하해야 할 때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지휘관들이 그를 일깨워서 군사들을 승리에 결집시키게 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만끽해야 할 순간에 대신 다윗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가족이 찢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왕국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다윗은 피 흘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며 애통해 했습니다. 거짓없이 날것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보존되었음에도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는데 하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필요로 했고 다윗의 부하들도 지도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언을 받은 후 일어나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며 그들을 용서했고 왕권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슬픔이 우리를 압도할 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는 삶과 주변 사람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상실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들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문과 두려움과 의심을 그분께로 가져오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녹아들 공간을 주십니다. 우리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어둠과 죄악, 생명의 상실을 대적해서 싸워가면서 그분의 평화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우리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 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의 애통을 받으시는 분을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또 우리의 영혼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고통을 애통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자, 이제 우리 침묵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몇 년 전 저는 예수님께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1년간의 상실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었지요. 심각한 병까지 걸렸고 그 병의 끝자락에서 주님께서는 저의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은 제게 그분의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주님은 저에게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손에 저를 맡기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회개했고 주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애통했고 주님은 저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의 것들을 내려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을 드리도록 합시다. 어떤 분에게는 좀 기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윗의 압살롬을 망명해서 데려오라는 조언을 받을 때 그를 찾아온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시게 하시니이다. 그녀는 압살롬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도 압살롬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짊어진 슬픔과 우리에게 가해진 일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종종 추방자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이 개입이 없다면 우리를 압박하는 악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길을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 빛의 나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 없이 살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다시 찬양으로 예배할 때 우리를 위해 죽음당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과 멸망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기에 따다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기이한 역설로 예수님은 압살롬의 자리를 대신하시어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처 입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우리가 소망과 치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로지 영원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며 그분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을 닮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모든 이유를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그 고난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애통해하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서서 주님께 기도 예배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기도팀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장로님들과 리더님, 리더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주변을 돌아보시고 이 주변에 함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애통해 합시다.